오늘 말씀 열왕기상 11장 우리 26절부터 봅니다. 26절로 우리 39절까지 말씀. 주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중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에 대한 심판으로 하닷 르손을 이제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연이어 또 다른 조치 취하십니다. 하닷과 르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외부에 이제 적을 만드셨다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솔로몬의 왕권을 이어받을 만한 그 사람을 준비케 하시는 과정을 오늘 26절 이하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 항상 유다 지파와 늘 경쟁 관계에 있었던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이 유다 지파와 가장 대립적 관계에 있었던 이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시고 그중 여로보암을 지정하셔서 솔로몬의 왕권을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운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27절에서부터 이제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는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보수할 때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히야를 만났음을 그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의 상황에 대한 성경이 잠시 기록하고 있는데 솔로몬도 이미 여로보암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듯 싶습니다. 솔로몬은 그에게 요셉 지파들의 그러한 일의 감독을 맡겼다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예루살렘 이 보수의 일에 그러므로 곧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유다 지파의 대표적 성읍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쟁적 관계에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그들의 성읍을 보수하는 일에 참여한다라는 것, 사실 에브라임 지파의 입장에서는 그리 마뜩치 못한 일이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불만들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잠재우고자 솔로몬은 그 중에서도 부지런하고 유능했던 여로보암 눈여겨보고 있었고 그를 그 요셉 지파의 감독관으로 세워 일을 계속 진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성경은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그 장소에서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하 만났다고 오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야는 이 솔로몬 때에서부터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때까지 하나님의 사자로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였습니다. 아이야 여로보암을 만났을 때에 자신의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주었다. 그리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아이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솔로몬에게서 빼앗아 취하셔서 여로보암 너에게 주실 터인데 10지파 주기로 하셨다라고 그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로보암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아이야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에게는 한 지파를 내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한 지파라고 되어져 있지만 한 지파가 아닌 두 지파입니다. 바로 그 두 지파라 함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곧 이스라엘의 왕을 한 번씩 내었던 지파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인 우리 열왕기상 12장 21절에 보셔도 남유다 왕국의 목록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가 그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한 지파로 언급되어지는 것인가? 사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에 보았던 사사시대 이스라엘 내전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수가 급감하게 되어졌고 그 이후로부터는 베냐민 지파는 항상 유다 지파에 의존해서 살았던 지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게 거의 하나로 묶인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그 두 지파를 하나로 묶어 한 지파로 아이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아이야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33절에 다시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은혜 주신 그리고 축복 주신 하나님 버리고 여러 우상들 섬기고 그리고 선왕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다시피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그에게 빼앗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르러서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또한 오늘 여로보암에게도 그렇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하나님은 이제 여로보암에게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로보암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여로보암 너와도 함께 하실 것이고 너와 너의 나라 강건하게 하실 것이라 그 약속이 이제 여로보암에게 옮겨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뼈아픈 순간이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것을 온전히 믿음의 유산으로 잘 내려보내지 못하고 다른 이에게 넘겨져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사실 솔로몬은 이 상황을 직접 지금 이 순간 보지는 못하였지만 우리의 시점으로 보았을 때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뼈아픈 순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순간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36절, 34절과 36절 말씀 보면 공이 나오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 다윗을 지칭하고 있는 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또 한 번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말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이제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혹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기준점이 된 인생이 되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축복과 은혜를 여로보암에게도 빼앗기고 이스라엘 중에 열 지파 빼앗겨 여로보암에게 넘겨준 바 되었다고 할지라도 한 지파만이라도 솔로몬에게 그 아들에게 남겨줄 수 있음은 결국 누구의 은혜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그 은혜와 긍휼을 그가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완전한 은혜와 축복의 연결들은 이제 솔로몬 이후에서는 나타나지 아니하겠지만 하나님 자신의 종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기준점이 되어진 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만큼은 분명하게 최소한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또한 말씀을 볼 수 있는 것 36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내가 한 짓발을 주어서 내가 거기에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성읍,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했던 그 성읍에서만큼은 내가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한 바 있으니 거기에서 나의 이름 거두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여 주시는 바가 있고, 여러분 3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39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자손들이 솔로몬의 이 죄값으로 인하여서 한동안 괴롭게 될 것이지만 그 시간이 결코 길지 않을 것이라 영원히 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고자 했던 그 약속에 대한 지킴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이해가 되나? 이 39절의 말씀에 다윗의 자손에게서 거두어 가신 축복, 그로 인하여서 이들이 괴로워질 것인데 그 시간을 한정적으로 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39절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후손의 왕국이, 그렇다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회복을 이루는 순간이 오게 되어지는가? 그러나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어보면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한 뒤에 망하기는 하지만 결국 남유다도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찌 이해해야 하겠는가? 결국 유다지파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왕국과 왕위에 대한 축복은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다윗의 가문 유다지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만큼은 분명히 지켜지고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인간의 역사 중에서는 실패되어진 그들 가문의 역사이지만 그들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치 아니하시고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 그들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실패 없이 또한 어김없이 끝까지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의 그 과정들과 그 역사들 중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솔로몬과 같은 인생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참고 인내하여 주시고 견디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가문을 통해 내가 이런 인류를 구원할 이 나의 아들 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말씀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수 없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인간의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도 끝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누가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종 다윗이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문을 통하여서 비록 그의 후손들이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은혜 그리고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에 그 약속의 신실하심이 끊어지지 또한 아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인생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윗처럼 보여내며 다른 인생들에게도 주의 축복의 기준이 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고 주의 약속은 모두 다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자리 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고 어느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주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여러 가지 변곡점들이 있을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되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 인간의 역사들마저도 하나님께서 견디어내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보내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에 대한 소망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에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얼굴 돌이키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들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